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장성한 다음에 이렇게 입교 예식을 거쳐서 승인된 신앙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세례 예식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삶을 출발하게 된 것은 일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에게 생일이 몇 가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도 내 생일이고 세례받은 날도 내 생일이고 그 생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소중한 날로 삼고 기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제도도 없었고 세례라는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 이 세례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례 예식을 베풀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유대교 종파들 가운데 에세네파로 알려진 사람들이 사막에 나가서 집단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절차로 이 세례 예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에세네파의 공동체는 주로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도저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광야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생활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가서 쿰란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좋아해서 나도 여기에 속하겠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의 신앙을 잘 심사해서 이 공동체 적합한지를 판정해보고 적합하다 생각되면 그를 받아들이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세례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금 발굴해서 그때의 세례 틀을 찾고 보니까 계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 있고 올라오는 계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내려간 사람이 다시는 그 길을 올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첫 번 세례 공동체의 정신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공동체의 쿰란 공동체의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교를 지켜보았을 때 도저히 유대교 안에 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신앙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회개가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광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세례운동을 펼쳐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이때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사형을 냈으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간청하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최초의 세례자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원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이나 또 이미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요한에게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고 또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했지만 구태여 꼭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강요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세례의 중요성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중요한 세례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강청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쳐서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세례가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청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대표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의 중요성, 세례의 필연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세례의 필연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을 우리말로 세례라고 했을 때 세자가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씻는 예식이겠습니까? 지난날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내가 정결한 영혼 지닌 사람으로 다시 난다는 의미에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졌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 정결케 되는 예식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교회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을 믿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재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답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 속죄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말 헬라말로 밥티조라고 그럽니다.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깊이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깊이 물에 잠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과거에 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나를 물속에 깊이 잠겨서 장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간략하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을 거행했지만 원래 신약 성경 시대 때 세례는 강물에서 그 몸을 완전히 강물 속에 잠기는 침례 예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나는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 된 것의 표현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처럼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장날 장에 갈 때 선앙당 건너가면서 오늘 장에 가도 김육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돌 하나 던지고 지나갔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개가 죽어 김육도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정말 그가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문상을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시 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변화된 생활을 일생 살아가면서 강력한 성령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 초기의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례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접붙여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볼품없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이런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한몸되어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접붙여진 가지들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주님과 일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후로 세례받으신 모든 성도들께 특히 오늘 세례받으신 세 분 입교하신 일곱 분에게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 생활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같이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인 나의 못난 모습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과 일체를 이룬 그런 사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받으셨던 가장 중요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당신이 직접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그 후로부터 일생 사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험당하는 상황까지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순간도 성령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이 연합된 삼위일체의 모습이 날마다 이루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성령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육정과 혈기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내게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긴 현상은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도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좀 여기서 바꾸어 말씀드려보면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 아버지가 지켜보시면서 그래 맞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하신 음성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이런 삶으로 세례받은 사람다운 삶이 날마다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니 죄사함 받는 사람 되었음을 의미하고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며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며 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례받은 날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시면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오늘 입교와 세례받으시는 열 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